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가뭄을 해갈시키는 축복의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도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 시원한 장맛비가, 고대하던 장맛비가 드디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빗길에 그런데 운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오늘 오는데 이렇게 반포대교에서 이렇게 막 택시랑 차가 부딪혀가지고 있는 걸 잘 피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또 은혜가 오늘 또 이런 빗길을 뚫고 또 새벽을 기도로 깨우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오늘 평화형이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너의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전체를 보실 수 있는 장소에 도착하셨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기 전까지는 이런 데가 있나 싶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진짜 예루살렘 성 전체로가 쫙 들어오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사진을 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에요. 우리가 다 저기서 사진 찍었는데, 저 노란색 돔이 성전이 아니고 그 이슬람에서 세운 모스크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도 그 구도시 형태가 남아있어요. 예루살렘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쫙 돼 있는데 밤에 야경도 좋아요. 밤에 은은하게 이렇게 착 불을 켜면은 이렇게 멀리서만 봐도 예루살렘을 보는 사람들이 그냥 막 가슴이 쿵닥쿵닥 뛰는, 그렇게 그들의 자존심과도 같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평화스럽고 웅장한 자태를 갖춘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명절 때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바로 저 지점에서 딱 내려다보고, 와, 예루살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가까이 오기만 해도 사람들이 보고 탄성을 터뜨렸던 그 예루살렘, 특히 그곳에는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웅장한 그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우와 하고 탐복을 금치 못하는 그 스팟에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헬라어 표현을 보니까 이 우는 게 그냥 우는 게 아니라요, 거의 통곡에 가까운,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준하는 그런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아, 이 예루살렘시 전경이 쫙 보이는 이 기가 막힌 아름다운 곳에서 왜 예수님은 우실까? 전혀 뭐가 안 맞잖아요. 남들은 우와 하고 탄성을 지르는데 예수님은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른 걸 보시는 분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세요. 우리는 항상 외형적인 모습으로 보잖아요. 비싼 차를 몰고 들어오는 사람, 좋은 옷을 입은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와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영적인 실태를 항상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외형적인 웅장함 뒤에 숨어있는 예루살렘 성의 죄악 때문에 슬퍼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지가 오래되었어요. 몸은 있는데 마음은 떠난 부부와도 똑같아요.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도 밖에 나가서 놀 생각으로 가득했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면서도 그건 사람들에게 쇼업하기 위한 것이었지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헌금을 드리긴 드려야겠는데 아까우니까 막 거의 다 죽기 일보 직전에 가축을 갖다 드리고 이런 일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었는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의 실체를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4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The City of Peace, City of Shalom, 그 하나님의 평화의 성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평화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경고를 줬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네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의 말을 듣고 돌이키라고 몇 번씩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전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화에 관한 일이 너의 눈에 숨기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으로 주신 예수님마저도 너희들은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능욕하고 죽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게 되면 마지막에 오는 건 심판뿐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아주 흥청망청 쓸 때는 좋았습니다. 남의 돈으로 막 신나게 살면서 일하지 않는 복지로 신나게 살면서 좋은 줄 알았어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해서 너희들 그러면 국가 부도난다. 그러나 그들은 끝없이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요즘 문양 전 유로존을 흔들고 있는 사태는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크레딧카드로 사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합니다. 그건 남의 돈이다. 네 돈이 아니다. 그런데 미국의 주정부들부터 남의 돈 막 끌어다 씁니다. 빚으로 막 건물을 짓고 공사를 하고 아무 개념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게 탕 터져버리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 왔는데 그냥 겉으로 화려한 걸 쌓고 예루살렘의 웅장한 성전을 보고 자기들은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이 닥쳐오게 됩니다. 43절,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보세요. 여기서 날은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멸망의 날은 먼 훗날 예수님의 재림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한 세대도 못 돼서 AD 70년경에 일어난 일이에요. 로마군은 그 마사다의 항전처럼 너무나 끈질기게 로마에 대드는 유대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중에 황제가 되는 티투스가 직접 몇 개 사단을, 사실 예루살렘은 그 반의 반도 안 되는 병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전쟁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유대인 상징인 예루살렘을 짓밟음으로써 다시는 로마에 대항하겠다는 그 전의 자체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군대가 와서는 공격하지 않고 근처로 토둔, 토산을 쫙 쌓고 포위한 다음에 기다렸어요. 그냥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게 1년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100만에 넘는 유대인들, 결사 항전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로마군이 포위를 하고 공격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량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막 남의 시체도 먹기 시작하는, 인육을 먹기 시작하는 끔찍한 상황까지 갑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군이 공격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처참하게 안에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성 안으로 들어온 로마군이 무차별한 학살을 감행하죠. 어린애들은 돌로 패대기 쳐서 죽이기까지 한 아주 잔혹한 학살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로마군들 사이에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의 돌 사이사이에다가 황금을 다 발라놨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진짜 그냥 성전을 파괴시킨 게 아니라 돌 하나하나씩 다 뜯어내면서 파괴시킵니다. 아주 잔혹하게 그렇게 파괴시키고 맙니다. 이 멸망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날이 아닙니다.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You did not recognize the day of the Lord coming to you. 이 심판의 날이 너에게 다가오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영적인 눈이 없어서 그걸 깨닫지 못했다. 경고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그 경고를 무시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너희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무뎌서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무시하면요, 반드시 그 씨를 거두게 됩니다. 터지는 때가 온다니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웅장하고 화려한 그 도시의 외형적인 모습에 속아서 다가오고 있는 죽음의 심판을 착각을 했어요. 자기들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심각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그랬고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숫자와 건물만 가지고 영적으로 대단한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실체는 형편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교회가 망해가는 게 100년이 안 걸립니다. 미국 교회가 순식간에 막 통통 비어져 간 게 100년이 안 됩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바라보는 전무후무한 대부흥을 이룬 게 불과 20년 전입니다.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한국 교회는 모든 전 세계 교회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게 급속도로 정체 상태에 가더니 그 다음에 급속도로 급감하기 시작한 지가 딱 지금 20년째입니다. 주일학교와 청년부의 그 평균 숫자는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떨어집니다. 매년 몇천 개씩 교회를 세우던 한국 교회가 500개, 천 개씩 교회가 줄어갑니다. 교회를 경매내놓은 교회들도 많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방종하면 겉에 숫자에 속고 건물에 속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면 순식간에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루살렘 성의 화려한 외형에 속아서 우리는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유대인들이 한 세대 만에 망했는데 지금 지상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장사하는 자는 성전에서 제사에 쓰일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재물들을 파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이 명절만 되면 순례자들이 몰려왔는데 이 순례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서 인정하는 재물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좋은 동기로 순수한 재물을 드리라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생긴 법이 그 메이드 인 예루살렘, 예루살렘제 그 재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지방에서 재물을 드리려고 막 가지고 온 소, 양 같은 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미국산 소 안 받는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한우만 받는다. 예루살렘산 소로 바꿔야 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꾸냐? 그 외국에서 갖고 온 소나 이거 양을 한 두 마리는 팔아야 예루살렘 소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멀리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양 두 마리 갖고 와서 한 마리로 그냥 바꿔서 어쩔 수 없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 돈도 당시 통용되던 세계 화폐인 헬라 화폐 안 된다. 유대 화폐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거기 앞에서 환전을 하는데 환전하면서 환전 비율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커미션이 자기들 부르는 거 나름이. 그러니까 재물 바꾸면서 커미션 생기고 환전 바꾸면서 엄청난 돈을 생기는 장사치들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왜 방치되었느냐? 이 사람들이 거기서 생기는 엄청난 이익에서 일부를 떼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상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댄 큰 장사치들이 쫙 푼 소매상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진을 치고 유월절이나 오순절같이 큰 명절 때는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재물 바꿔주고 돈 바꿔주면서 엄청난 돈을 챙기는 거. 그러면서 서로 막 하는 거죠. 여기가 쌉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막 완전히 돗대비 시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명절 때만 되면. 예수님께서 탁 들어와 보니까 그 장면을 보고 기가 찬 거예요. 여기 떨이요 떨이 여기서 뭐 하나만 더 드리면 좋은 재물을 드립니다. 막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피가 끓어오르신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그렇게 성격 나쁘신 분이 아닙니다. 온유와 겸손의 주님께서 처음으로 상을 둘러엎으신 것입니다. 4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 성전이 세워진 목적이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졌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거 아닙니다.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아 고맙다 그렇지만 내가 살기엔 거기가 너무 좁다. 너희들 인간이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 본다 한들 천국만큼 하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마음이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다. 그럼 왜 건물을 만들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장소로 너희 인간들이 나를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한 장소로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없으면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뭐 건물이 없어서 못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천하 만물을 다 전 우주에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 아름다운 은하수를 만드신 주님이 그 코딱지만한 성전에 들어가 계시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그 참된 교제를 갈망하는 가난한 마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예배 자체를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하겠다는 목적은 사라지고 예배를 팔아서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려는 종교꾼들로 가득 찬 교회는 하나님한테는 분노의 대상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걸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강도의 소굴이 되었구나. 성전에서 불법을 행하는 무리들을 총체적으로 강도라고 하셨는데 이게 진짜 강도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목사 장로들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전 짓는다고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건물에 묶여있는 돈이 3조입니다. 그 중에서 빚더미 올라있는 돈도 많습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예배 행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한다고 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활동이지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 있는 사람들 쫓아내셨어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자기들이 교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있었지만 진짜 교회는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제가 아는 분이 부산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처음에 그 부산의 그 중형교회 담임하러 가셔가지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굉장히 재주가 많은 분이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재직회 예배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사역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재직회 설교에서 비전 설교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부모 따라 들어온 꼬마 하나가 시끄럽다! 그런 거 갑자기. 막 비전 텀프하는 가운데서 그냥. 다들 전부 다 부모는 어쩔 줄을 모르고 애가 또 경상도 사투리로 소리 지르니까 이게 얼마나 시끄럽다! 그런 거 목사님 비전 설교 하는데. 아니, 재직회가 완전히 그냥 웃음더미가 되고 막 파토가 났죠. 그냥. 김 다 빠지고. 그 애 입을 막으면서 막 애 끌려 나가는 동안에 막 하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다 기도 하나님 어찌 이런 수치를 당하게 어떻게 가정교육 안 받은 애를 데리고 들어오게 해서 나로 하여금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 진짜 시끄러워. 딱 소리 생각하니까 이게 사고였지만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죠. 가만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자기가 교회에서 하자 그런 이 아이디어들이 제가 이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뭐 지역사회를 돕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푹 든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야 되고 이 기도가 먼저 살아나서 그 힘으로 이런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오자마자 요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냥 막 아이디어로 샥 풀었어. 시끄럽다 소리가 애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는 소리가 딱 들린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완전히 우선순위를 잘못 잡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퍼뜩 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교회의 예배와 기도의 양육 시스템을 먼저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나중에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죠.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것 저런 것 해야 되지 않냐 많은 아이디어를 주십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내는 아이디어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내는 아이디어는 주님 앞에 시끄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와 기도의 기본 인프라가 교회에 깔리지 않는데 그 교회가 벌리고 있는 모든 일들은 시끄러운 거예요. 주님이 그 상황을 뒤엎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에 딱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을 만나는 그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벌리는 모든 일들은 시장, 도떼기 시장입니다.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도떼기 시장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교회를 도떼기 시장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일들을 앞으로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교촌 건물이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거기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영국, 미국에는 좋은 교회 건물들이 다 세일로 팔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로 열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리고 그게 깔린 다음에 다른 모든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시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간적인 소리들이 시끄러워지기 전에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당신만을 갈망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날의 교회가 주님 보기에 너무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한다고 벌리는 것들이 너무나 세상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예루살렘의 외형에 속아서 자신들의 영적 파산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벌거벗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숫자에 건물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